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부풀린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또 삼성 측은 분식회계가 아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회계 기준 다 따른 거다라고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공방의 핵심 쟁점들을 일단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동안 이 문제를 지켜보고 계셨던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감원이 현재 문제 삼는 부분을 들어보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예전에는 적자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한 2조 원 가까이 흑자로 나오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2015년의 상황을 보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두 개의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복제약을 연구 개발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예.
이 바이오 시밀러 연구 개발은 직접 하지 않고 삼성 바이오 에픽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바이오 산업이 연구 개발이나 생산성 확보에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 동안 쌓인 적자가 한 5천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바이오 시밀러가 바이오 복제약인데요.
네.
신약과 비슷하게 임상 단계, 인허가 단계가 굉장히 깁니다.
예.
동물에 대한 실험도 하고 사람에 대한 실험도 해야 돼서 그 단계가 뭐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그래서 연구 개발은 서서히 진행되고 그래서 적자는 한 5천억 쌓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돈 못 벌던 회사라는 뜻이네요. 몇 년째 계속. 그러나
예, 그렇죠.
돈을 못 버는 것 자체가 뭐 바이오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다고 보기만은 또 어려운. 원래 연구 개발하다 보면 돈만 쓰는 업종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아직 그 잠재력을 터트리지 못한 이제
예.
그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1조 9천억 원의 단기 순이익이 생겼다고 장부에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익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지배 종속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끼리 지배한다는 의미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자회사 100% 자회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배 관계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가장 쉬운 예가 지분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예.
뭐 주주총회 항상 이길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지배력이 있다고 하고 지배 종속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경우는 그 상대 회사를 종속 회사라고 부르고요.
네.
반대로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는 못한다.
예.
그러면 관계회사라고 분류합니다.
관계회사가 약간 좀 거리감이 있고 그런 예, 느낌이네요. 예예. 예.
그러니까 종속회사는 내 마음대로 하고 관계회사는 뭐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회사.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예예. 예.
그런데 그 종속회사는 장부를 합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장부를 합치는 건데요.
예.
그 얘기는 종속회사에서 100으로 자산이 되어 있으면 지배회사도 100으로 그냥 장부에 기록됩니다.
네.
그런데 관계회사가 되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네.
장부를 합치지 않고 공정가치라고 평가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지분을 50% 넘게 갖고 있거나 하여간 어쨌든 내가 그 회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가 실제로 버는 돈 순이익이 내 순이익인 거고 그 회사가 적자가 나면 그 적자도 내 적자인 것이고 그런
네,
그런 뜻이죠.
네네.
그런데 어떤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내가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투자 정도 한 회사예요라고 하면 내가 네. 투자한 그 지분의 가치는 시장에서 얼마로 평가되는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바뀐다 이 말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때는 지분법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장부를 반영하는 거와 유사한데요.
네.
지배하다가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예.
이렇게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출발하는 그 가액을 그러니까 출발하는 시점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정가치,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뉴스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네.
자회사가 처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벽하게 지배하는 지배회사였다가
네.
이게 지배권을 상실하게 됐,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지배권을 예, 예. 상실하게 됐으면 우리 느낌은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는 순간 갑자기 2조 원의 가치가 생겼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보통 우리는 뭔가의 지배권을 상실하면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거나 혹은 나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마법이죠.
그런데 왜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자회사의 지배권을 상실 왜 상실하게 됐는지는 잠시 후에 여쭤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네. 되면 왜 갑자기 2조 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부로 인식하다가
예.
지배력을 상실했으니까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계산한 공정가치로 올릴 수 있으니까 공정가치가 뭐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예.
그 차이만큼을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지배력을 상실한 시점에서
예.
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5조 원이 넘더라. 근데 이게 사실 시장의 평가는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시장 가격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산해 보니 5조 원이 넘는 것 같아서
예.
그러면 5조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 그 공정가치가 뭐 거의 4조 8천억 되고 그 차이만큼 원래 갖고 있던 차이만큼이 다 이익이다.
예.
라고 해서 뭐 2조 원 넘는 금액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또 이제 비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떤 아이가 내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우리 집 자식이면 뭐 아직은 공부하고 있는 아이일 테니까 돈도 못 벌어오고 이른바 밥만 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일 경우에는 돈을 못 벌어오니까 별로 가치가 없지만
예.
이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지배력을 상실한 상황이 되면 그 아이에 예. 대한 평가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될 수도 있으니 그때는 예. 그 아이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이른바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게 돼서 오히려 내 품을 떠났더니 가치가 높아지더라 그런 말인 거죠?
그쵸. 그 내 손을 떠났더니 알고 보니 뭐 재벌집 아들이더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그 문제가 됐을 때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바이오 에피스가 그럼 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로부터 지배력을 떠날 수 있게 품을 떠날 수 있게 된 겁니까?
그 현행 기업체 기준에서는 그 지배력을 판단할 때
네.
잠재적 의결권이라는 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잠재적 의결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현재 주식 말고 옵션 같이 이제 행사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주식이 아니지만 언제든지 주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
만약 있다면
있죠. 스톡 옵션 같은 것도 있고 뭐 있죠.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지배력을 판단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은 그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옵션을 들고 있었는데
예.
옵션을 고려해서 계산해 보니 50대 50 거의 지분율이 50대 50이어서
네.
지배력 상실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자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옵션을 행사하기만 하면 그 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도 있는 사실상 반만 우리가 지배하는 회사였다는 뜻인가요?
뭐 그 행사한다고 해서 바이오젠의 자회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공동 지배 회사가 되는데 공동 지배가 되면 어느 누구도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삼성 바이오하고 미국의 바이오젠하고 사실상 예. 동업해서 만든 회사인가 보군요.
예, 동업은 했는데 이제 예. 지분율은 뭐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바이오젠이 옵션을 행사하면 삼성 바이오하고 거의 비슷한 지분율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였다.
예, 예.
그래서 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이 자회사는 내 품에 있는 자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예. 공정 가격으로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돈 못 벌지만 나중에 큰 돈 벌 만한 회사라고 판단해서 한 4조 5조 원어치 가치가 만들어지더라는 그런 설명이었겠군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네.
일단 그 4조 5조 평가가 시장의 평가가 아니고요.
네.
비상장 기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네.
뭐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예.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그거에
미래
얼마
돈을
그렇겠죠.
얼마나,
예. 예.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미래 얼마 돈을 벌지 뭐 이제 그 할인을 하는데요. 할인을 예. 할인율 얼마로 할지
예.
이 추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죠. 사실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불확실한 숫자인데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시장 공정 가치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 장부에 반영한 게 사실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죠.
아, 그게 지적이군요. 사실은 이게 뭐 돌이켜 생각하면 빌 게이츠가 차고에서 창업할 때 창업한 지 2년 된 그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앞으로 있을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는 고무줄이죠, 그러면 고무줄. 네 고무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익은 못 내지만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있는 이 회사가 얼마 네.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느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텐데
네.
법은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이 알아서 좋다고 보면 좋은 거고 나쁘다고 보면 나쁜 거예요?
이 그 옵션 같은 걸 고려해서 지배로가 판단할 때
네.
어디까지 고려하냐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이 있는데요. 경영자 의도, 그러니까 바이오젠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바이오젠의 재무적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있느냐 없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옵션을 행사하면 이득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옵션은 행사가액이라고 해서 얼마의 돈을 내고 주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행사 가액이 5만 원인데 이미 그 주식이 6만 원이다. 그러면 행사하면 만 원씩 이득 보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면 행사할 게 뻔하니까.
예.
이럴 경우에는 이 잠재적 의결권 옵션을 고려해서 지배력을 판단하고 뭐 그 경영자의 의도, 재무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내품을 떠났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주장은 뭐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으면 남아 있겠습니다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시장 가치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1조 9천억 정도 자회사 가치를 갖는다는 말은 반반씩이면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 시장 가치가 생긴다는 건데 그 판단에는 네. 문제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한 방법이 시장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방법이고, 그런데 그런 방법인 비해서 그 장부에 미친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예.
5천억 적자 보던 회사가 갑자기 뭐 2조 넘는 이득을 보고, 결손이 다 전부 없어지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를 삼을 수 있었던 영역이라 이거죠.
예, 예. 그 평가가 예. 공정했느냐는 부분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짚어보고 이미 상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2016년에.
네.
그 말은 이거 짚어볼 때 다 짚어봤다는 뜻일 텐데 왜 그때는 그럼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 당시 뭐 이 감리를 하고 상장 예. 심사를 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아, 그래요? 그 네. 말은 제가 이제 회계 업계의 관행이나 혹은 룰을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재무제표와 똑같은 기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그때 상장심사를 하더라도 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의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아, 이건 좀 잘못된 재무제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당시 회계 기준에 비춰봐도
예.
객관적인 상황,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자회사의 가치가 내가 언제 계산해 보니까 5조 원이 나왔더라.
예.
라고 해서 장부를 바꿨다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는 해결 처리고요. 이런 해결 처리가 용인된다고 하면 어느 기업이 다 이익 못 내고 상장 통과를 못 할까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대개는 상장 시킬 때 가능성이야 충분하더라도 그래도 돈 좀 버는 거 성적표 가지고 와라. 그래야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남들한테도 설명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네. 그래서 상장 심사를 하는 거였는데
네.
이익을 못 냈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상장을 하게 됐어요?
이 부분도 2015년 7월에 상장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예.
우리나라 시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져 있는데 코스닥에는 이익 못 내도 기술력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이 상장될 수 있는 기술 특례 제도가 원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스피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예.
코스피는 이익도 내고 안정적인 기업만 상장될 수 있었는데 2015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코스피에도 이익을 못 내도 좀 성장성이 있고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하필 또 그때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는 거군요.
예예. 예.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상장된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뭐 정황상은 다양한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이 그래서 나서서 이제 뭔가 좀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지적하는 것인데,
예, 예.
당시에 금감원은 이걸 들여다볼 의무나 권한은 없었습니까?
그 비상장사의 감리 그 부분은 현재 금감원이 하지 않고,
예.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이 직접 보지 않았고요.
예.
항공의 위탁 감리 결과를 그냥 수용해서
알겠습니다.
넘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지만 여쭐게요. 이게 만약 금감원이 주장하는 대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예.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닙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이라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지금 금감원의 권고사항은 2015년 회계 처리를 취소하라는 거고요.
예.
취소하게 되면 회사의 재무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자본이 1조 뭐 6천억 이렇게 됐던 회사가 뭐 5천억 수준으로 크게 줄고요.
예.
그러니까 그 상장 심사를 할 때 손실 흡수 능력으로서의 자본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내지만 상장 후에도 몇 년간 버틸 수 있는지를 볼 텐데 그 손실 흡수 능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새 돈 넣지 않으면 다시 바깥으로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예, 상장 심사를 다시 해보면 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규 방송 시간에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를 인터뷰해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시간도 좀 부족하고 다소 좀 풀리지 않은 의문도 있고 좀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따로 추가로 이렇게 한 번 더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아,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그 인터뷰 시간에, 제가 배운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분식회계, 논란이 있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를 산정할 때,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예전에는 종속회사,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하는 회사에서
네.
중간에 우리가 완전히 지배는 못해요 라고 하는 관계사로 바꾸는 시점,
네.
그 시점에서 관계사로 바꾸면 회계학 교과서에는 그 관계사일 경우엔 공정가치라고 해서 가치평가를 네. 다시 한번 해보자. 얘가 미래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하고 완전히 종속회사일 때는 장부가에다가 최근에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딱 그만큼만 반영하는데.
네, 맞습니다.
관계사로 좀 바뀌고 관계가 느슨해지면 뭔가 이제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가 2조 원 가까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이 자회사 가치가 그렇게 평가가 됐다. 그게 좀 이상하다. 이런 이슈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삼성 쪽에서는 다 주변에 이런저런 확인을 해보고 회계학 교과서에도 관계사로 바뀌면, 즉 관계가 좀 느슨해지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해요.
네.
그동안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오셨던 홍 회계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의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검증을 거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사를 했던 그리고 평가를 했던 회계법인이 두 개 회계법인인데요.
네.
이름을 말씀드리면 KPMG 삼정 그리고 딜로이트 안진입니다. 두 회계법인은 공교롭게도
네.
삼성물산 재무직 합병할 때
예.
두 회사의 가치평가를 했던 업체고요. 그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해줬던 회계법인입니다.
예.
그 두 회계법인이 동일하게 돌아가면서 평가하고 감사하고 했는데요. 그 어떤 업무의 특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삼성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다.
쉽게 얘기하면 봐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희도 보면 바깥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그래 뭐 좀 느슨하게 봐주면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떤 정황인지는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봐줄 수 있는 영역에서 봐준 거라면 그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걸 문제 삼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금감원에서는 이 부분을 안 봐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를 이번에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뭔가 좀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왔다 갔다 공방하던 그것만 보고 그냥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한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온 거라면 금감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관계자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미 토론이 진행된 후인데 금감원이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거는 혹시 약간의 실수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거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동안 들여다봤던 건 뭔가 싶기도 하고요. 뭔가 금감원이 새로운 근거를 찾아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간의 프로세스를 보면 금감원이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은 없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 회계하고 감독한 시스템이 일단 회계법인한테 권한을 주고요. 회계법인이 잘 감사를 했는지는 금감원이 하기도 하지만 업무를 위탁해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회계법인이 감사하고 한국공인회계사가 감리한 절차까지만 갔었고요.
네.
금감원은 뭐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 같지만 보다가 작년에 저희가 참여연대가 특별감리 요청을 한 이후에
네.
본격적으로 제대로 들여다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서로 같은 편이거나 혹은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서로 봐줄 수 있는 관계에서 범위 안에서 봐주고 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그럼 가정하에서 한번 들여다보죠. 예를 들면 그 완전히 지배하던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꾸면 가치평가 자회사의 가치평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서 기사님께서.
네. 네.
그러면 왜 종속회사에서 왜 관계사로 바꿨느냐, 그걸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면 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삼성 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와 동업하던 삼성과 동업하던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이 자회사에 대해서 콜옵션 이른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동업할 때 약속했었지 우리가 콜옵션 행사하면 콜옵션이라는 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니까
네.
지분율을 거의 반반씩 맞춰서 이제 같이 공동 경영하기로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 버튼 누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독자적인 회사가 아니라 당연히 그 친구들하고 동업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배권이 느슨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명을 하면서 2015년 7월에 바이오젠이 레터를 보냈다.
예.
이거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네.
사실 그 레터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삼성이 좀 이 의혹을 이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그 레터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비밀 이긴 이민 많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레터 시점을 보면 참 이상한데요. 2015년 7월이면 국내에서도 판매 승인을 득하기 전이거든요.
네.
첫 번째 바이오 시밀러가 2015년 9월에
예.
국내 판매 승인을 얻었고요.
예.
근데 사실 국내 시장은 되게 작고
예.
여기서 승인한다고 해서 유럽, 미국 승인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은 시점에서
주력 시장인 유럽에서 승인을 2016년 1월에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2015년 7월에 과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까? 사실 콜옵션이라는 것은 늦게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특히 이런 바이오 기업은 언제 그 신약에 개발하다가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손 놓고 투자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성공할 것 같으면 그때 콜옵션 이른바 스톡옵션 행사하는 거 비슷하죠.
네.
지분을 내가 갖겠소라고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2018년 6월까지 행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데
예.
3년 전이나 그리고 어떠한 약도 아직 판매 승인을 받지 못한 시점에서 과연 했겠느냐 이런 네.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요.
그건 의심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아마 기자들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삼성 쪽에다가. 그랬더니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건 공동경영을 시작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이 친구들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싹수가 보이니 우리도 돈을 좀 넣고 공동경영을 하면 그 결과가 더 눈부시게 좋을 수도 있겠다. 나중에 삼성 혼자 시켰다가 성공하면 우리가 가서 살짝 그 열매만 얻는 것도 영리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먼저 경영에 참여해서 공동경영을 시작하면 그 열매가 훨씬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미국의 바이오젠이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반론이던데요.
근데 지금 바이오젠이 지분을 많이 갖지 않아도 예. 이미 각종 그 기술 지원, 생산, 판매 네. 전부 다 바이오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분을 반반씩 섞는 게 공동경영에 좀 더 적극적인 스텝이 될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네. 현재도 사실상 공동경영. 사실은 바이오젠 위주의 연구개발, 판매,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네.
지분을 더 넣겠다는 얘기는 이제 바이오에피스에 생기는 이익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의미지 그 이상의 예. 의미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라면 삼성 쪽에서는 그쪽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것을 적극 고려한다든가 할 거라는 레터를 받았다고 하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건 그 레터가 조작됐거나 혹은 거꾸로 우리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레터를 형식적으로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했거나 그랬다는 의혹으로 들립니다. 그런 생각이세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삼성에서 네. 먼저 콜옵션 행사를 요구했었고 바이오젠이 조건을 걸었더니
네.
삼성 측에서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서 결국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었다. 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간 레터였을 것이니.
그런 것이 더 오히려 현실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오전 인터뷰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건인데, 현행 협의 기준상으로는
네.
바이오젠의 의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옵션이라는 것,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해서 지배력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바이오젠의 의도는 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분류돼 있고요.
아, 그러니까 콜옵션을 행사하려고 했든 안 했든.
예.
그거는
그쪽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예.
뭐가 중요하냐면 이 가격이 이미 가치가 충분히 올라서
예.
행사하면 이득이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 가액이 5만 원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 6만 원이다. 이러면 행사할수록 만 원씩 이득이 본다. 이런 것들이 명백하면 이 옵션은 행사되는 게 분명하다라고 간주해서 지배력을 예. 판단하지만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바이오젠이라면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를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했겠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그쪽도 공동경영을 할 수 있는 걸로 봐야 되고
네.
누가 봐도 이건 안 할 것 같다 싶으면 그거는 바이오젠이 할래요 몇 번 얘기했더라도 그거는 아닌 걸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행 회계 기준이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레터를 언급하는 것은
예.
사실은 회계 기준상에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 방어를 하려면 바이오젠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는 게 옳습니다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인데
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굳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동경영 비슷한 것까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결과를 보지 않고 지금부터 먼저 돈을 넣겠느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돈을 넣어서 공동경영을 하는 게 1%라도 더 좋아지면 우리는 그 가치를 크게 봅니다라고 하면 그 논리도 뭐 그럴 수도 있을까 싶은 논리는 되겠네요.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네.
그 당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예.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비상장 회사였거든요.
네.
나스닥에 상장을 시도하다가 뭐 여의치 않아서 중도에 철회한 상태였고
네.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도 상장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얼마나 올랐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높다고 평가해 준 곳이
역시 회계법인이라는 말이죠.
삼정과 안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실적이 실제로 나지 않고 연구개발만 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에 이른바 가치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납득이 갑니다. 그러니까 부풀려서 본 쪽도 이해가 가고 너무 부풀려졌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쪽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이게 서로가 합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이제 범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금감원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확신을 하는 어조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금감원 입장에서 뭔가 그 다퉈볼 여지조차도 없는 확실한 부정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뜻인데 금감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다라고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 추정하시기에는 어떤 게 좀 있다고 추측하십니까? 이건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심상정 의원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감사 조서, 그러니까 그 감사이니까 회계법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때,
네.
어떠한 근거를 검토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지를 충분히 문서화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감사 조서라고 부르는데,
예.
그 감사 조서가 상당히 부실했다라는 내용이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
예.
사실 이 가치 평가 결과 그리고 이 가치 평가가 적정한지 그리고 이 가치 평가에 따라서 지배력 상실이 맞는지 아주 민감하고 그에 따라서 미친 영향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아주 엄격하고 뭐 다각도의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부실해서,
네.
일단 그 부분이 부실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 금감원에서 좀 강한 확신을 갖는 원인이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추측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잘 예.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심스럽기도 하겠죠. 금감원이 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순탁 회계사님이 추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아마 참여연대에서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과거 제일모직, 지금은 삼성물산이 됐죠.
네.
그 회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의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엔 그런 합병은 2015년에 있었던 합병이고,
네.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정말 높다고 평가되는 건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한 1년 좀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상장 심사 자체가 특혜였다고 주장하시는 바도 왜 그러는지는 납득은 가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하십니까? 즉 합병하기 전에 이걸 가치를 부풀린다면 그건 충분히 이유가 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대로 된 상태에서 사후에 이거의 그 삼성 물산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이제 아주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1대 0.35가 나왔었는데
예.
이것은 이제 주가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 주가에 나온 비율이 과연 합리적인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지 논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국민연금도 그걸 따져보면서 찬성 반대를 한 거였었고요. 근데 그, 찬성의 논거로 쓰였을 때,
네.
삼성 바이오의 가치가 뭐 작게는 6조, 많게는 9조, 이렇게까지 평가되어야만 이 주가에 따른 합병 비율이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초창기에 발걸음 뗀 삼성 바이오가 현 시점에서
네.
6에서 9조까지 가치가 나오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그 당시요. 그 당시 지속됐었고. 예. 그러면 그것은 결국 합병 비율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것이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사후적으로라도 삼성바이오에 대한 평가가 그 당시 평가가 2015년의 평가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상장을 통한
예.
가치를 보여주는 게 삼성 측에서는 또 이재용 입장에서는 필요한 절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스닥 상장을 시도했었다는 말씀을 얼핏 하셔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면
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네. 자회사인 삼성
에피스.
바이오 에피스를 에피스. 상장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다면 그 회사를 같이 설립한 동업자인 미국 바이오젠에게 우리 상장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콜옵션 행사할 겁니까? 라고 물어서 그들이 답을 했을 개연성은 없을까요? 저는 삼성이 그렇게 답변을 하거나 그런 쪽에 해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도 상장할 때 주식 분산 요건이라는 게 있어서
예.
여러 주주한테 주식이 나눠져 있어야 되잖아요. 한 주주에 너무 몰려 있으면 이게 상장 심사의 뭐 마이너스 요소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바이오젠한테 의사를 물어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바이오젠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예.
뭐 상장 절차 하나로서 의사를 타진해 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할래요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젠의 그 의사는 이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를 관계사로 둘 건지 아니면 지배적 종속회사로 둘 건지를 판단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규정상은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금감원이 어떤 카드를 좀 더 들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고의적으로 회계 처리 위반을 했다고 금감원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네. 삼성바이오는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다면 그 심판을 앞으로 누가 보게 됩니까?
금융위에서 하게 되고요.
예.
금융위 내 증선이라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이 회계 분식이 정말 고의적인지
예.
아니면 뭐 단순 과실로 볼 건지
예.
이런 것들은 증선위, 금융위 증선위에서 따져볼 예정입니다.
증선위에서는 과거에는 그럼 고의적이었던가 단순 과실이었던가에 따라서 대개는 어떤 결과들을 내놨었습니까? 즉 예상을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만약 최악의 경우 고의였던 게 확인이 되면
금액적 기준이 일단 있는데요. 금액적
예.
기준으로는 뭐 자기 자본의 2.5%가 넘어가는 것을 분식을 하면 좀 이제 중한 그 분식으로 보는데요.
네.
그래서 고의적인 분식이다. 그러면 이제 상장 자체가 적법했는지 적격했는지 아니면 지금 유지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볼 거고요.
예.
뭐 그 중대하지 않다.
예.
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면 뭐 상장 자체는 유지되는 절차로 갈 것 같습니다.
과거에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면 그래요. 과거에 2015년에 우리가 2조 원 정도 순익 난 거 그럼 안 냈던 걸로 장부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 이렇지는 않습니까?
이 재무제표가 결국 상장 심사에 쓰인 재무제표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심사에 제출되는 재무제표가 5년 누적 결손이 5천억 원.
예.
그래서 1조 1000억을 주주가 냈는데 5천억 까먹고
예.
6천억만 남은 회사가 됩니다.
상장 심사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과연 이제 버틸 수 있을지 지금 1000억 2000억씩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
예.
상장시켰다가
예.
완전 자본 잠식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될 수도 있는 수치거든요.
예.
뭐 상장 규정이 완화된 시점이 있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불확실했을 겁니다.
이미 과거의 일이라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아예 그럼 다시 증시에서 퇴출시킨 후에 잠깐 뒤로 뺀 후에 그럼 다시 한번 상장심사를 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증시에 못 올라올 수준인가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네네.
봐야겠죠.
그렇겠죠. 사실 이게 상장심사를 아예 재신청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삼성바이오 에피스 자회사는 2017년에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 손실은 1000억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손익 구조가 많이 좋아지진 않아서요.
네.
예전 기준,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이익을 내느냐의 기준으로 만약 상장 심사를 한다고 하면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감원 쪽에서도 증선위가 이번 다음 주에 있죠? 5월 10일에 있나요? 말씀하신 첫 번째 심판을 보는 그 증선위 회의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않습니까? 있는데요.
예.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논거들이 모두 다 드러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는 되네요. 예. 어떤 식의 싸움인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 근데. 저도 일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이번에 회계법인들 했던 가치평가 방법이라는 게 미래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미래 돈을 얼마나 많이 벌지를
네.
추정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것인데 이거는 너무나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변수를 조금만 바꿔도 최종 결과가 많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조심스럽게 쓰라는 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예.
재밌는 점을 말씀드리면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때 상장 주관사가 증권사가
예.
희망 공모가액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때 만들 때 증권사가 DCF 이번에 회계법인이 썼던 방법은 너무 자의적이어서 객관적이지 못해서 자기들도 못 쓰겠습니다.라고 투자 설명서에 기재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론을 가지고 회계법인들이 엄청나게 높은 결과를 해놓고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장부를 다 뒤바꿨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뭐 회계 업계나 이런 데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죠? 근데 이 상장하는 회사들은 다 그럼 흑자를 내고 실적이 좋아야 상장할 수 있다고 하면 초기 기업이 상장해서 뭔가 전기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외부에 있는 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증시로 끌어들여서 선순환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보면 적자 기업들도 막 올라올 거고, 그럼 적자 기업들은 결국은 미래 가치를 보고 상장을 해주거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적정한 기준이라는 게 찾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회계사의 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보는 그 건 좀 너무 넘겨짚는 겁니까?
현재도 코스닥에는 기술 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예.
이익을 내지 못해도 기술력이 좋고 성장 잠재력이 크면 상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뭐 작년 기준으로 한 30개 기업이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실적을 굳이 미래 실적을 부풀리지 않아도?
네. 여전히 그 결손이,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나도
네.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 상장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렇게 올라올 수는 없었습니까? 굳이 왜 그럼 무리해서 부풀렸을까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두 개 시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시장 규모나 어떤 가치 평가 보면 코스피에 올라가야 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네, 코스피는 기술력만 보고 평가해서 들여보내는 그런 기준은 아직 없습니까?
2015년까지 없었는데요.
예.
2015년에 생기면서 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술력만 보고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과거 실적을 2조 원씩 부풀렸을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는 일인데? 기술력을 예. 보지만
네.
그래도 코스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본 기준 예. 이런 것, 그러니까 자본이 충실한 이런 것들은 같이 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봤다면 상장 못했을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군요. 예,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회계 논란 어떤 일인지 좀 자세하게 좀 더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